VOA 세계 뉴스입니다. 진강 전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경질된 사유는 불륜 때문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위 관리 등은 지난달 친 전 부장에 대한 공산당 내부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친 전 부장은 202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의 주미 중국 대사 재임 기간 내내 혼외 관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이 같은 외도로 미국에서 친 전 부장의 혼 외자가 태어났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덧붙였습니다. 친 전 부장은 중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으며 수사의 초점은 친 전 부장의 행위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손상시켰는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외교부장 인선 및 해임에 관해 이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질문에서 언급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친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왕이현 외교부장의 후임으로 외교부장에 오른 지 약 7개월 만인 올 7월 물러났으며 이를 결정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시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러시아 고위 관리가 19일 밝혔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가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기간 3차 일대일로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파트루셰프 서기는 이날 왕 부장과의 회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서방에 맞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올해 양국 무역을 2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후 총 17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최근의 방문은 지난해 2월 4일 동계올림픽 개막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미국에서 치료받는 자국 병사들을 위문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장병들을 격려하고 모든 군인들과 가족 그리고 친척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내일 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형식을 취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우리의 모든 말과 메시지가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들려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일 유엔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그 물음은 내게 있을 것이 아니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오에 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세 채의 산업용 창고가 화재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구조당국은 공습으로 약 9,450제곱미터에 걸쳐 화재가 번졌다고 설명했으며 르비오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18기 중 15기가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밤사이 총 30개의 드론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으며 이 중 27기가 격추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위해 중국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의장국인 일본은 이날 G7 공동 외교장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났던 G7 외교장관들은 이 성명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중국에 우크라이나와의 직접적 대화를 포함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제3국들을 향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대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은 경고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의 이번 공동성명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던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16일 로마 가톨릭 교회 성지 바티칸의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인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외벽에 자리 잡은 김대건 신부 성상은 3.7m 높이의 흰색 대리석 입상이고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차림에 양손을 벌려서 세상을 맞이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바티칸에 세워진 첫 아시아 출신 사제의 성인상으로 발 아래 제단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라고 새겼습니다. 성상 건립 축복식이 열린 지난 16일은 1836년 당시 조선의 병호박해 때 참수된 김대건 신부의 순교 17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증조부 때부터 천주학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천주교에 입문한 것은 15살이었던 1836년이었고 마카오에서 사제 훈련을 받은 뒤 사제 서품 받았고요. 천주학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당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선교하다가 1846년 9월 16일 25살 나이에 참수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난 1984년에 김대건 신부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년이었던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했고요. 같은 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가 바티칸에 세울 김대건 신부의 성인상 제작을 추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군수물자 생산 확대와 원자폭탄 투하 후 일본의 항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9시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에 북한은 흐렸다가 차차 맑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은 해주와 개성, 강원도 그리고 한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양덕과 풍산 지역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삼지연이 3도까지 떨어집니다. 20도까지 분포돼 있고요. 최고는 15도에서 26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8도, 개성은 20도, 신의주 15도입니다. 해산은 9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이 25도, 개성 24도, 신의주 26도, 함흥청진이 22도, 원산 23도, 해산은 낮 최고가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m로 앞바다는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0.5에서 1.5m, 오후에 물결이 높습니다. 먼바다는 3m까지 일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엔 총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78차 유엔 총회의 고위급 일반 토의가 19일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4개 나라 정상들이 불참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가운데 다음 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강경한 조처를 도입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첫 소식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8차 유엔 총회 소식입니다. 자, 19일 화요일부터 고위급 일반 토의 시작되죠?
네, 올해로 78회째를 맞이하는 유엔 총회가 지난 5일에 개막했고요. 19일부터는 총회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고위급 일반 토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토의는 다음 주 26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이 고위급 일반 토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총 출동해서 이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다, 유엔 총회의 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들, 총리, 장관 등이 각국을 대표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최고의 외교 무대죠.
네네.
네, 이때 연설하는 내용 주제는 따로 정해진 게 없고요. 그래서 각국 지도자들은 종종 이 자리를 자국 정책을 홍보하거나 현안,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장으로 활용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네 나라의 정상들이 불참한다고요?
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들어가죠.
네.
예, 그런데 올해 일반 토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참석하고 나머지 4개국은 모두 정상이 아니라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찌감치 불참이 예상된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불 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됐었는데요. 예,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나 영국 총리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는 이번 주에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파리를 방문하는 일정과 맞물려서 불참하게 됐다고 프랑스 정부 측이 밝혔습니다.
네네.
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20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예, 영국의 총리도 안 옵니까?
네, 찰스 3세 국왕의 프랑스 방문 준비와 국내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리시 수나 영국 총리도 불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예, 영국 총리실은 이미 지난달에 수낙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등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수낙 총리는 영국 역사상 유엔 총회에 불참하는 첫 번째 총리가 됩니다.
리시 수낙 총리가 취임한 것이 지난해 10월이었고 그렇게 되면 올해 처음으로 유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유엔의 흔들리는 위상과 입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총회장이 각국 대표들의 그냥 말잔치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경우는 막강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 간의 진영 대결이 격화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네,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러시아가 당사국인 상황인 거죠.
네.
네, 실제로 지난해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상정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나 9월 말에 나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병합 규탄 결의안이 모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이라든지 시리아 내전 구호품 전달 결의안 등도 번번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는 등 실패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안보리는 이사국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네.
예,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상임이사국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거나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일본, 독일, 브라질 등이 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논란 속에 고위급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주요 정상들의 일정을 잠깐 짚어볼까요?
네, 올해도 관례에 따라서 브라질 대표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슈바 대통령이 첫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서고요.
네.
네, 이어서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로 연설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 침공을 처음으로 유엔 총회를 찾아서 19일에 연설하고요. 21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둘째 날인 20일에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고위급 주간 마지막 날인 26일에 연설이 잡혀 있는데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연설에 나설 거라는 관측입니다.
지금 오늘 다음 소식 보죠. 지금 미국 뉴욕으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을 모이고 있는데 중국의 외교수장은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네,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두 외교수장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안보 현안, 양국 정상회담, 브릭스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중국 측 발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왕이 부장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극화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세계의 전략적인 안정과 평화 유지 측면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왕이 부장은 일방적인 행동과 패권, 대립에 직면해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전략적인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공정성을 드높이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어떠한 제3국에도 불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글로벌 거버넌스는 어떤 한 나라 또는 일부 국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서 상호작용하는 초국가적 주체들의 정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중국 외교부가 이 보도문에서 인용한 패권, 일방적인 행동,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같은 말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행동을 지적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의 주요 발표 내용 살펴볼까요?
네,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라브로프 장관과 왕이 부장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했다면서 특히 러시아의 참여 없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3월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던 걸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다음번 고위급 교류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19일 러시아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반면에 최근 있었던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했던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무산됐죠.
네, 지난 9일과 10일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네.
예, 하지만 시 주석이 불참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취임한 후에 G20 회의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번 불참을 두고 미국이나 주최국 인도와의 불편한 관계, 러시아를 고려한 것이라는 등의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 주석이 만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는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특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왕이 부장이 몰타에서 전격 회동했는데요. 주요 의제 하나로 양국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됐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시 주석이 G20에 이어서 APEC 회의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몰려드는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조처 도입했네요.
네, 이탈리아 내각이 18일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더 강화된 조처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처는 추방할 이주민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게 하고 이주민들이 추방될 때까지 머무를 수용소를 늘리게 했습니다.
예, 이탈리아가 지중해 건너서 몰려드는 이주민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네, 이주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약 13만 명이 이탈리아에 도착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거의 두 배입니다. 특히 이주민들이 많이 도착하는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에는 지난주에만 약 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들 주민은 아프리카 기니나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아시아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일요일에 람페두사 섬을 찾았는데 이런 이유인 거죠?
네, 멜로니 총리가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17일에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는데요.
네네.
예, 멜로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옳은 접근법은 도착한 이주민을 EU 안에서 분산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유럽을 향해 떠나는 걸 아예 막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람페두사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이탈리아가 안고 있는 부담을 덜기 위한 10개항으로 된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유럽 국경 해양 경비청을 동원해서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이주민들을 확인하고 망명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도록 하는 항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주민들 본국과 이들이 경유하는 나라들과 반미랑 작전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밀항선이 출발하는 걸 막는 걸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려는 이주민들을 태운 밀항선 아예 출발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EU는 이주민들이 많이 출발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와 지난 7월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EU는 튀니지 국경 관리를 더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비, 훈련, 기술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이유는 이 튀니지 당국에 속한 선박 17척에 개조 비용을 지불하는 걸 돕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금을 지원할 테니까 이주민들이 이탈리아로 가는 것 막아달라고 튀니지 정부한테 요청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은 17일 람페두사에서 이 튀니지 해양경비대에 대한 장비 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유럽연합도 리비아하고 비슷한 협정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몇 년 전에 비슷한 내용의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리비아 해양경비대가 이주민들을 잡은 뒤에 보내는 수용소에서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면서 이 협정을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있을 공화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이 토론회 개최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자동차 제조 공장 노동자들과 만나서 면담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촉구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열렸다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 이달에 예정된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 오후 9시에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릴 그 공화당 대선 후보 2차 경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서 2차 토론회까지 연달아서 불참하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유력 후보인데 경선 토론회에 왜 안 참여하는 겁니까?
네, 자신이 굳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다른 후보들과 토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요, 자신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자신을 공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차 토론회에는 어떤 후보들이 참여합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 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먼저 두 개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요. 개인 단위 그 기부자 수도 최소 5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차 토론회의 참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입니다. 현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여기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씨 등이 이를 충족시킨 후보로 꼽힙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주장처럼 공화당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큽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그 538에 따르면요. 9월 15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5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2위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14.2%를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이나 또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다른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한 자릿수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토론회 날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있지는 않을 테고요. 어떤 일정입니까?
네,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로 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로 가서 이 자동차 업체 노조 등 노조의 조합원들과 만나서 연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노조원들과 만나려는 이유가 있겠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현재 전미자동차 노조는 사상 처음으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 그 동시 파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노조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들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미국의 자동차 업체 노조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노조의 입장을 충분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성파의 주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숀 페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히지 않고 말보다 행동을 바란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 자동차 생산을 강조하는 것 역시도 기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 자동차 생산 의무화를 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를 찾아서 연설할 계획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 그 안마르 부사 대변인은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는 노동자의 편에서는 대신에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고 미국인들의 직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조를 찾아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조원을 버리고 부유층과 함께한 앞선 트럼프 전 대통령 4년의 재임 시절을 지울 수 없다고 무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2024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연관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둘러싸고 지금 제기되는 사안이 있죠?
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논쟁인데요.
네네.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수정헌법 14조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연 적용할 수 있는지가 최근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정헌법 14조 3항은요.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여기에 적용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한 움직임도 있군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소속 주의회 의원 9명이 지난 18일에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내년 대선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삭제해야 하는지 법원의 의견을 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타 법무장관은요, 의원들의 요구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콜로라도 주에서 일고 있다는 움직임은 어떤 건가요?
네. 콜로라도 주에서는요, 이달 초에 그 시민단체와 그리고 주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빼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시 이 수정헌법 14조를 적용시켜달라는 건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사라 월러스 판사는 18일에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이에 대해서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국가 부채 그 규모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부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18일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가 33조 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33조 달러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나 큰 액수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33조 달러라는 것은요 중국과 일본, 독일, 인도 그리고 영국의 경제를 모두 합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리고요 미국 내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매달 1,000달러씩 21년 동안 꼬박 내야 갚을 수가 있고요.
네.
또 103년 동안 모든 고등학교 졸업 학생의 공립 4년제 대학교 학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그런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최근에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바로 국가 부채 상향 문제였습니다. 31조 4천억 달러였던 이 국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씨름을 하다가 겨우 상향에 성공했습니다.
네.
6월 당시에 국가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를 이미 돌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32조 달러를 넘어선 뒤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결국 33조 달러까지 넘어선 겁니다.
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오는 2040년까지 50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번 국가 부채 발표 관련해서 입장도 밝혔군요.
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18일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현재 부채에 대한 그 이자 비용이 현재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이 정책 위반자들이 현재의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옐런 장관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또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채 증가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는 오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024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정부가 차질 없이 운영이 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아직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연방정부의 그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 본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회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임시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현재 의회에서는 이마저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임시 지출안 통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어떤 겁니까?
네,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의 모임인 하원 프리덤 포커스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지출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의 지출을 지난 2022년 수준인 1조 4,7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야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겠다라면서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 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로 올랐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들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지난 주말에 뉴욕시 한복판에서 큰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주말인 17일 약 7만 5천 명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모여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의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미래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끝내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석탄과 석유 및 그리고 천연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욕스퀘어 타임스퀘어에 7만 5천 명이요? 당시 시위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두 행진을 벌이거나 콘서트를 열고 드럼을 두드리면서요. 화석연료 사용 중단, 화석연료는 죽음을 가져온다. 기후 비상사태 선언 이런 것 같은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네.
또 어떤 사람은 이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녹아내리는 눈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의상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위가 열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있습니다.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기후주간을 계기로 이번 시위가 열린 겁니다. 오는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 그리고 예술 분야 활동가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미국 뉴욕 외에도 한국과 독일, 영국 그리고 인도 등 세계 54개국에서 일주일에 걸쳐서 500건 이상의 시위가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날 시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그 목소리가 컸다고요?
네, 시위에 참여한 환경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대한 승인을 멈추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20년 대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랑 화석연료 시추에 대한 사업을 총감독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더 큰 집행권한을 가진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탄소를 어느 정도나 배출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에너지정보국 미국의 지난주 그러니까 12일 자료를 좀 보면요. 2023년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47억 9,100만 미터톤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 정도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석탄 사용 감소가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석유 배출량도 올해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네.
다만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면서 천연가스의 배출량은 2% 증가할 것으로 에너지정보국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환경운동가들은요, 현재부터 2050년까지 계획된 그 세계 석유 및 가스 시추 사업의 약 3분의 1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했다고 말하는데요. 현재는 중국이 매년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날 시위 현장에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많이 참여를 했더군요.
네. 17일에 벌어진 시위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코 코르테스 미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서 수잔 서랜던, 이선 호크 등 유명한 배우들도 여기에 대거 동참했습니다.
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를 죽이는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위에 나온 사람 중 일부는 지구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석유업계는 이날의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 궁금합니다. 저 입장 발표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석유 및 가스 산업 관계자들은 석유와 가스가 경제의 필수라고 반박합니다. 맥언 블룸그랜 미 석유연구소 선임 부사장은 기후변화에 맞서야 하는 시급함을 공유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에너지 선택권을 제고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맞서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가정과 기업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불안정한 외국에 의존하게 된다면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또 신뢰도가 낮은 에너지가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최근에 이 5대 석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데 관련된 얘기인가요?
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15일 엑슨모빌과 셸 그리고 BP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쉐브론 등 세계 5대 석유 회사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는 소장해서요. 이들 기업이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축소해서 대중을 속였다면서 그 결과 이 산불과 폭풍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 군 총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또 국가 수반으로 외국에서 미국을 대표합니다. 미국은 헌법과 법으로 대통령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Ford's second Christmas in the White House is much like the first, traditional, homemade and pure Americana. Betty Ford dressed in a Christmas smock made by a friend.
1975년 12월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 부인인 베티 포드 여사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 그해 백악관 성탄절 장식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부인은 매년 성탄절을 맞아 그해 백악관 성탄 장식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미국 대통령 공관은 수도 워싱턴 DC 펜실베이니아 대로에 있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에는 대통령 가족이 살도록 주방이나 의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다양한 대통령 보좌기구 사무실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1항 7절은 대통령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 달러입니다. 그 밖에 판공비 5만 달러, 여행비 10만 달러, 그리고 여가비 19,000 달러가 매년 지급됩니다.
For some, a plane is just a means of transportation, but for the US head of state, Air Force One is also an office and home away from home. And now the public will
대통령은 고도로 개조한 전용기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해병대 헬리콥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타면 이 헬기는 마린1으로 호칭합니다. 대통령에게는 또 전용 차량이 제공됩니다. 현재 대통령 전용 의전 차량은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 모터스가 만든 캐딜락을 개조한 방탄 리무진입니다. 대통령은 또 메릴랜드 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별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별장으로 썼습니다. 별장 이름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손자 이름을 땄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대통령이 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국토안보부사나 비밀경호국 경호를 받습니다. 퇴임 후에도 대통령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16세 미만 자녀도 경호받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경호 기간은 원래 종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4년에 발효된 법에 따라 지금은 퇴임 후 10년으로 제한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 과학자들은 몇 년 동안 비밀 무기인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인 원자폭탄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8월 6일, 미 공군 소속 B-29 폭격기가 일본 도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로시마에 1차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지 사흘 뒤인 1945년 8월 9일, 미국은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2차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약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예상보다 일찍 갑자기 전쟁이 끝났습니다.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6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 2,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이 됐고 소련은 동유럽 대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1941년 말 일본군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일본의 하와이 공격은 아무도 시간과 장소를 예상치 못했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 지도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이 머지않아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정부에서 미 해군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미국 군대가 얼마나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지 기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된 지금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 미국이 확실히 전시 준비 태세가 돼 있기를 원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내내 미국 산업계에 무기와 군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할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기업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에 반대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미국이 여전히 평화체제인데 굳이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을 때 미국 경제는 이미 수백만 정의 총과 다른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으로 무기와 군수품 생산이 늘었지만 전쟁을 치르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산업계에 전쟁 장비 생산 요구를 더 늘렸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투기 6만 대와 탱크 4만 5천 대, 대공포 2만 기를 갖출 것을 요구했고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생산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은 지 한 달 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군수품 생산을 지휘할 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군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는 방위 사업체들이 남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미국 최고 과학자들과 최고 기술자들이 협력해서 이 새로운 무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조직한 새로운 정부 기관들이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때로는 공장들이 한 가지 제품을 너무 많이 생산하고 다른 제품은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도구가 망가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사업주들이 정부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무기는 생산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군대는 총과 보급품을 필요한 만큼 갖췄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체 인력을 빠르게 늘려야 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은 1940년 60억 달러에서 1944년에는 89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연방정부 지출이 1500%나 는 것입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연방정부의 총 지출은 1787년 정부가 시작된 이후 그때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한 돈의 두 배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금상첨화,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져 더욱 좋게 된다는 표현 영어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had the most unexpected thing happen the other day. I went to the park to look for my lost hairpin.
This sounds like quite a mission. Did you have any luck?
You won't believe it, but I actually found my lost hairpin.
That's great news. Finding a lost item is always a good feeling.
Yeah, but here's the crazy part. As I was about to leave the park, I spotted another hairpin on the ground, and it was exactly the same as the one I lost.
No way. That's like the icing on the cake. What are the odds of finding not only your lost hairpin, but also an identical one?
I know, right? Life surprises you in the most unexpected ways.
Absolutely. And finding that identical hairpin was definitely the icing on the cake.
제가 머리핀을 잃어버렸다 찾았고, 잃어버린 머리핀과 똑같은 핀을 주었다고 했더니 존이 금상첨화라고 말했습니다.
That's like the icing on the cake. That's the icing on the cake.
케이크도 맛있는데 케이크 위에 아이싱까지 있으면 더 맛있겠죠? 아이싱은 설탕과 버터로 만들어져 달고 맛있습니다.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지는 걸 icing on the cake, 금상첨화, 비단 위에 예쁜 꽃, 케이크 위에 icing, icing on the cake입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I had the most unexpected thing happen the other day.
며칠 전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I went to the park to look for my lost hairpin.
나는 잃어버린 머리핀을 찾으러 공원에 갔습니다.
Did you have any luck?
운이 있었나요?
Any luck? Have you had any luck with it?
운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오늘 대화에서는 머리핀을 찾았는지 물어보는 거죠.
Did you have any luck?
나는 잃어버린 머리핀을 찾으러 공원에 갔었습니다. 운이 있었나요?
I actually found my lost hairpin.
나는 실제로 잃어버렸던 머리핀을 찾았습니다.
But here's the crazy part.
Crazy, 미쳤다는 뜻 외에도 비현실적인, 놀라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Here's the crazy part. Here's the astonishing aspect.
놀라운 측면은 이겁니다.
As I was about to leave the park, I spotted another hairpin on the ground.
공원을 떠나려는 때 또 다른 머리핀을 발견했어요.
And it was exactly the same as the one I lost.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That's the icing on the cake.
금상첨화입니다. 잃어버렸던 머리핀도 찾고 똑같은 머리핀 한 개를 얻은 거죠.
Life surprises you in the most unexpected ways.
인생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Absolutely. And finding that identical hairpin was definitely the icing on the cake.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머리핀을 발견한 것은 확실히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더해진 겁니다. 금상첨화.
The icing on the cak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ad the most unexpected thing happen the other day. I went to the park to look for my lost hairpin.
This sounds like quite a mission. Did you have any luck?
You won't believe it, but I actually found my lost hairpin.
Hey, that's great news. Finding a lost item is always a good feeling.
Yeah, but here's the crazy part. As I was about to leave the park, I spotted another hairpin on the ground. And it was exactly the same as the one I lost.
No way. That's the icing on the cake. What are the odds of finding not only your lost hairpin, but also an identical one?
I know, right? Life surprises you in the most unexpected ways.
Absolutely. And finding that identical hairpin was definitely the icing on the cake.
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e icing on the cake.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더해지다.
Icing on the cake.
금상첨화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